8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칠 때 참된 교회다움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는 믿음으로 위장된 인간의 욕망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하여 십자가로만 마치고자 하는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믿음을 가장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마귀의 활약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것이면 모든 것이 주의 뜻이고 선한 일이다라는 사단의 생각이 함께 동조하여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는 종교 활동만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은 많이 만들어냈지만 하나님 나라에 믿음 있는 자들은 사실은 산출해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은 교회 열심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기 때문이고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사탄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는 자칫 종교화 되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종교에 빠지게 되면 믿음도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도 다만 자신을 이롭게 하는 수단과 도구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착각과 환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주의를 열심히 하면 나의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환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 속에서 사람들은 소위 눈으로 확인되는 현상과 체험을 따라갑니다. 그런 자들은 믿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증거로 여겨지는 어떤 병고침이나 귀신 쫓아낸과 같은 현상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보이지 않는 십자가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들에게 십자가는 자기 구원을 위한 용도에 불과할 뿐 신자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나가야 할 믿음의 길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도 십자가를 외치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며 병고침과 같은 성령의 은사도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체험을 더욱 확실한 신앙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주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 사도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사건이야말로 성령이 역사한 증거라고 하면서 지금도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면 이러한 기적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과 같은 병고침의 내용은 과거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으니 오늘날도 같은 현상이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써놓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서 살펴보십시오. 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앉은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소리치자 그 앉은뱅이가 뛰어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앉은뱅이를 걷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앉은뱅이에게 있었던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분명 앉은뱅이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를 일어나 걷게 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것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앉은뱅이에게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의 위험성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을 만한 앉은뱅이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는 착각 가운데서 차별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차별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따로 있고 기도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따로 있고 만사가 형통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흔히 목사님들이 병 고쳐달라고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쳤다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고침받은 사람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나누는 것처럼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 열심인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실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다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런 믿음을 주고 누구에게는 이런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신 믿음은 선물로 주신 믿음은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은 차별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나는 구별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믿음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은 사람의 행위의 정도가 각각 다른 만큼 그에 따라 믿음의 질도 차별되어야 하고 믿음의 질에 따른 차별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접받는 것도 차별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종교적인 발상에 의한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상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미명 아래 만연화된 인간적인 간증이 바로 이처럼 믿음을 차별화하는 주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자들이 기도원에 기도회를 하러 가다가 승합 차를 타고 기도회를 하러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에 어떤 사람은 전혀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믿음에 의하면 산 사람은 은혜 받은 거고요. 죽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죽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간증하러 다니겠죠. 그럼 죽은 사람은 뭡니까?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차별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믿음은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 이전에 하나님을 이상한 모로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앉은뱅이에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으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과연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이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것뿐입니다. 이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이 앉은뱅이는 설사 오늘 본문에는 그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았지만 이 앉은뱅이가 설사 몸이 낫는 기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이 사람은 구원 얻은 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미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앉은뱅이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앉은뱅이에게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께로만 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그냥 믿는 것보다 뭔가 특별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 뭔가 그냥 믿는 사람보다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믿음을 차별화하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간증을 하면 대뜸 우리 안에서 드는 생각이 뭘까? 나도 그런 체험을 해봤으면 나도 그런 간증을 가져봤으면 이런 생각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믿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 기적적인 체험들을 늘 하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믿음은 그렇게 놀란 기적과 체험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거나 믿음이 향상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해 주죠. 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출애굽에서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 앞에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1세대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 그들은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난 걸 다 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갔죠. 뭘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 즉 어떤 체험이 뭔가 신령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은 사고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런 일들도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을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 기사와 표적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이것을 고침받은 앉은뱅이에게 관심을 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헌신과 봉사와 주일 성수와 이런 것들을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됨됨이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앉은뱅이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주어질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를 쌓은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초라한 사람일 뿐이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감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이 있어야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서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보이신 것은 믿음은 사람에게 무시받는 앉은뱅이 같은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믿음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하여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생각 자체가 결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차별화를 만드는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를. 이 앉은뱅이가 이렇게 걷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뭐라고요? 기사와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앉은뱅이가 결국 누굽니까? 다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신앙의 기적은 40일 금식하고 성경을 몇 번 통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앉은뱅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러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리마소서잖아요. 왜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아선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음을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게 베드로뿐이겠어요? 이스라엘 전체 믿는 자로 상징하는 그들 모두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일을 벌이신 거죠.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결국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본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됐느냐? 사도들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라마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나와 있어요.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바울이 고치자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로요? 사도들에게로 향합니다. 사도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기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는 보지 않고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불신앙은 단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도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도 그 자신, 즉 사람만을 본다면 그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음의 증거물로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엔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 주의 종이 계신데 그의 주의 종들을 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물론 악하게도 선하게도 다 쓰십니다. 하나님. 다 쓰는데 아무튼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이 훌륭하거나 주의 종이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뛰어나시고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종을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경계하시고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앉은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앉은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우리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하며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앉은뱅이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행함이 없었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앉은뱅이와 같은 자라면 우리는 간증하고 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의한 마땅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믿음은 자신의 행함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일에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날마다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도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합니다. 즉 매일매일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 신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인간의 뜻 과 의지와 열심까지도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바울은 그래서 믿은 후에도 그 열심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앞에 있는 푯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온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만 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눈으로 뭔가 확인해야 할 필요도 없고 자극적인 것이 없이 매일 평범한 생활이 계속된다고 해도 결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그 손길 속에서 살고 있음을 자신의 삶에서 보고 느끼며 만지며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예원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앉은뱅이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 앞에 있습니다. 7절에요. 1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앉은뱅이에게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 것입니다. 앉은뱅이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앉은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참된 복음에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신령하게 딱 봤는데 구원받을 만함이 딱 보였다. 성경이 나와있진 않습니다. 분명히. 근데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게 머리 위에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써있었는지 눈을 보니까 다 알겠는지 이렇게 알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그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잘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찌 보면 바울은 그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복음을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면 복음은 어쨌든 소리고요. 소리고 믿음은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기 전에는 어떤 복음도 안 들려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믿음이 먼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살아난 거죠.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그걸 보고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정확히 성경은 없지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즉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은 참된 복음에는 반드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큰소리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일하신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눠야지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워서 오늘 본문처럼 앉은뱅이를 일으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성경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사도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게 합니다. 앉은뱅이와 같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사람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성경도 성경에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해도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보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사님을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 배후에서 목사님을 들어쓰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뭐 이 땅에 흔히 족적을 남긴 수많은 목사님들, 이름을 남긴 수많은 목사님들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됐다고 몇 년이 됐다 하면서 지금도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럼 돌아가신 분은 그것을 원할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원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 이름까지 바꾸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서 원할까?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 자기가 아니라는 걸 자기 입으로 수없이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왜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이 바울의 변론이 아닐까? 그 얘기입니다. 같이 말씀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성경이든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고 그 은혜를 말하며 그 십자가와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고 해서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앙은 아무리 자칭 신앙이라 해도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종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아, 2절부터 읽을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니까는 세례요한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드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기까지만 하면 오직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한다는 기적은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굉장한 기적들 속에 놀랍게도 추가된 게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로만 가능한 겁니다. 복음 전파는 아무리 사도들이 목청을 높여 외치고 말이죠.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아니면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여기 같이 써놓은 거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도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말이죠. 혹시 육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렇게 육신적인 것으로 병고침 받고 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뭐죠? 내가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등급이란 말이에요. 같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권세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도 또 다른 무슨 체험과 현상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게 누구냐?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듣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는 거죠.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자기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복음 다 듣는 거 아니야? 성경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이 앉은뱅이에게만 해당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복음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내가 듣고 있다고 듣는 게 쉬운 것 같아. 듣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이건 찬양밖에 합당한 일인지 우리는 모르다 보니 우리는 이런 능력을 이런 권세를 잊고 삶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무슨 체험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무지한 거죠. 너무나. 그리고 그런 체험과 그런 현상을 보고 가진 자들이 무슨 대단한 믿음인 양 여기며 우리 또한 그런 체험을 통해 그런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체험과 그런 현상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믿음으로 다스림과 통치를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신자는 다만 나를 일으키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만을 바라보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완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히 만든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충분히 공감하며 아멘이 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앉은뱅이가 오직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미 앉은뱅이에서 벗어나 걷고 뛰는 자가 되고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체험과 현상이 필요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알아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예원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선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너무나 인간적이기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기적에 관심이 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체험과 기적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믿음을 누릴 만한 자격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셨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관심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배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관심이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사람들에게 사도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시선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합니다. 그 은혜를 보게 하고 그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 하셨으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심써 알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알아 또 다른 체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이미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창세전의 계획대로 세워가시는 아름답고 존귀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